에베소서 93번 메시지. 세 사람의 단체적인 생활. 이미 보았듯이 2장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창조를 가지며 4장에서는 세 사람의 성장을 갖습니다. 세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우리 안으로 역사화되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면 유기적으로 온전한 세 사람이 또한 기능적으로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성장하고 기능을 발휘함. 세 사람은 주로 가르침으로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가르침은 사실상 생명 안에서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창조될 수 있기 전에 모든 규례들이 폐해져야만 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자라려면 반드시 교리에 관해 조심해야 합니다. 규례들은 세 사람의 형성에 있어서 장애물이며 교리들은 세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방해물입니다. 나는 지방교회들 안에서 인도하는 모든 이들이 성도들 안의 성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신뢰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장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 다른 이들은 영양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3층천으로 승천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기능을 발휘하는 몸의 지체들로 조성하려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거처를 우리 마음 안에 만드심으로써 또한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흠뻑 적셔주심으로써 이 역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흠뻑 적시실 때 우리는 성화되고 순숙해지고 영양 공급을 받게 되고 소중히 품어지며 변화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능적으로 온전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몸은 자라며 스스로 건축됩니다. 몸은 머리에 의해서나 4장 11절에 언급된 은사들에 의해 직접 건축되지 않습니다. 몸은 은사 있는 이들에 의해 온전케 된 지체들에 의해 직접 건축됩니다. 이 중단 문제에 대해서 나는 우리 모두가 청명한 하늘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사람의 성장에 관해서 내 위에 있는 하늘은 수정처럼 막다는 것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께서 한 세 사람에 관하여 그분의 모든 신실한 추구하는 자들에게 투명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고 계시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에베소서 4장이 요즘처럼 우리에게 분명해진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의 확장을 위해 이주하길 갈망하는 모든 이들은 이주가 운동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 세 사람의 움직임, 즉 그분의 몸 안에 계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연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하늘에 속한 솔로몬의 움직임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려면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몸 안에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 안에서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장의 분량은 우리의 기능의 영역과 범위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몸 안에는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과도하게 기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몸 안에 암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몸의 상황을 철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긍휼을 따라 몸이 어떤 부족이나 과도한 기능으로 인한 암으로부터 보존되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매우 중차대한 필요는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되는 것임을 보여주심을 인해 그분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흠뻑 적셔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실제로 특정한 기능의 분량을 가진 몸의 지체들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해도 우리는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할 것이며 몸은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벌벌 떨게 만들 것이며 또한 그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할 것입니다. 새 사람의 공동생활을 입음. 에베소서는 교회를 주제로 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교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책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잘못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4장 17절부터 32절까지를 읽을 때 우리는 이 구절들을 개인주의적으로가 아닌 단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은 개인들의 생활에 관련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에 관련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세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세 사람을 입음에 대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 자신 안에서 창조된 새 인류의 새 생활인 교회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인성입니다. 단체적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인성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후반부를 살펴볼 때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그저 옛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 생활방식, 곧 이전의 생활방식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생활방식은 전체가 개인주의적인 생활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사회생활, 곧 공동생활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 존재도 전적으로 개인주의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 안에서 살며 어떤 종류의 공동생활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최상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 집회가 없다면 우리는 목적이 없음을 느낄 것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누립니다. 흔히 성도들이 집회가 끝난 뒤에도 떠나기를 주저한다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된 공동생활을 갖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한 새 사람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의 공동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공동생활을 입어야 합니다.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중국인 사회생활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한 새 사람인 교회생활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생활의 일부입니다. 차이나타운에 가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온 후에는 기도하는 데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차이나타운에 있는 동안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대신 생각의 허망함을 따라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이 실질적으로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는 그녀들의 옛 방식에 따른 물건 사기를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 대부분의 자매들은 백화점 안에 있을 때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물건 사는 방식은 옛사람의 생활을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침례 안에서 장사된 옛사람이 백화점 안에서 소생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옛사람의 무덤 속에 남아있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아 영어 대신 그들의 본국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은 옛사람을 벗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옛 공동생활을 선호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처럼 약한 이유는 옛사람과 그의 공동생활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종파 안에서는 한 세 사람에 속한 어느 것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의 이전 품행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의도는 단순히 우리를 함께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의 생활을 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옛 본성뿐 아니라 이전의 생활 방식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본성과 방법과 실행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새 본성과 방식 안에서의 새 사람의 일상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생각을 허망한 데에서 구출하시고 그 영에 실제로 채우소서. 생각이 예수의 실제에 의해 정유되고 소유되며 흠뻑 적셔지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중국인 형제 자매들은 차이나타운에 가는 것이 어려움을 발견할 것이고 자매들은 옛 방식으로 물건 사기가 어려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창조뿐 아니라 새 사람이 합당한 일상생활과 더불어 성장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일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한 것을 가지실 수 있다면 그분은 큰 승리를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과 같은 것에 대해 개인적인 승리를 갖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 사람의 생활을 입는 단체적인 승리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새 본성과 새 방식을 가진 단체적인 새 사람의 생활입니다. 4장 24절에서 바울은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지닌 하나님 자신을 따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른 것이므로 그것은 신성한 생명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생명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것이리라. 머지않아 새 사람의 생활이 주의 회복 안에서 실현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 지방 안에서 주님은 새 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이 그들의 일상생활인 사람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다만 와서 찬송하고 기도로 말씀 읽고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기 위해 갖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의 단체적인 사람의 매일의 행함이요 그 행함은 본성과 방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생각의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단체적인 삶을 사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문제에 관해 우리의 하늘이 청명하고 우리가 완전히 빛 안에 있게 될 날을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허망함.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방인이 그 생각의 허망함 안에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하는 이들은 그들의 이해가 어두워지고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있지만 생각의 허망함 안에서 행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생각의 허망함 안에서 물건을 삼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될지 모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차이나타운에 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음식점에서 중국 음식을 즐기며 앉아 있을 때 그들은 이전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절연체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속한 전기의 흐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자연히 속에서 어두워진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전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을 고집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감각이 굳어져 무감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양심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느낌이 멈추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 생활은 분명히 공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의 것과는 전혀 다른 공동생활입니다. 한 세 사람의 공동생활은 모든 면에서 새롭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 바울이 타락한 사람의 생활을 묘사하려고 얼마나 많은 용어들을 사용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는 허망함, 어둠, 떠나있음, 무지함, 굳어있음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 공동생활대로 살 때마다 우리는 속에서 어떤 비춤이나 밝음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논리적으로 추론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고 어둠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문제. 교회 생활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떤 백화점으로 물건 사러 가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따질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러한 일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실상 그것에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을 어둡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합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올바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명과 인격으로 체험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당신은 물건 사러 갔다 온 후에 한동안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옳고 그름의 표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생활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어떤 것들은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이전 생활 방식에 따라 물건 사러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의 사심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 4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움에 대해 말하고 21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음에 대해 말합니다. 4장 21절에 대한 각주에서 다비는 헬라어 원본에는 예수라는 단어 앞에 강조의 뜻을 가진 정관사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이것은 예수가 친히 두드러지게 됨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의 진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삶, 즉 진리 곧 실제로 충만한 삶에 참된 상황입니다. 예수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삶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늘 예수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세 사람이 진리의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의심할 바 없이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활 표준은 율법이나 사유의 표준들을 따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곧 그분이 땅 위에 계실 때 예수에 의해 살아내어진 실제를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삶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세 사람의 생활은 예수의 생활과 정확하게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가 땅 위에서 사셨던 방식이 곧 오늘날 세 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라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에 따라 일상생활의 여러 방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님이 물건을 사러 가실 것인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한 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예수의 실제의 삶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하고 신성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놀라운 공동생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단체적인 삶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음. 4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고 말합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날마다 심지어 매시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내주하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근심케 하는 이유는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생각의 허망함을 따라 행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창조와 기능을 위한 성장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의한 실질적인 일상생활도 필요로 함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